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1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달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모임에 참석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시고 또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겸손하게 듣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이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김장하시느라고 다들 바쁘시죠? 예,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연말 돌아오는데. 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어떤 거냐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점이 있었어요. 이 과도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기에서 어른으로 갈 때 옛날에 도덕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를 갖고 걸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이죠. 과도기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또 다른 모임으로 옮길 때라든가 또 직장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을 때 이런 과도기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과도기적인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이전에 있던 것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전 것을 자꾸 고수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배교를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국가에서 이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받고 죽으셨습니까? 국가에서 주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참혹하고 그런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주님을 메시아로 배척하고 죽인 자기 민족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민족을 정죄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누구 편에 있었냐면은 그리스도 편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추방되거나 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또 재산과 또 몰수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피 흘리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에 어려움이 없던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가했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로 돌이켰다는 그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유대교에 있을 때는 내가 고난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왜 내가 고난을 받는가 이런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달에 한번 한 가정집에 이사를 갔는데 이 고객이 누구였냐면은 집에 가니까 저 앞에 향단이 딱 이렇게 있고요. 가정집인데. 그리고 막 집에 막 이모는 칼자루가 있고, 예. 그리고 향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분이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치우는데, 향단도 버리고, 향초도 버리고, 초도 버리고, 칼자루도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다 버리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이젠 접으셨어요? 예, 안 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의 고백이 여자분이었어요. 남편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스무 살때 병을 앓았었는데 누구에서 신내림을 받고 했더니 병이 나았다. 근데 지금 이게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다시 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볼 때는 아, 이상하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동시에 이걸 한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어디 교회를 다니냐요? 그래서 화곡동에 소망집 얘기를 다닌다니까 교회가 멀대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말씀을 잘 전하시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가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믿음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 이 믿음이 왜곡이 되고 다른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못 찾으셨나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라는 이런 것을 볼 때, 아,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것을 섞었습니까? 예, 오늘 이모스 형제님도 오늘 아침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율법과 은혜를 섞었어요. 그리고 행위와 믿음을 섞었습니다. 육체와 성령을 섞였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혼란에 빠졌었어요. 다른 복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율법의 종으로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에요. 다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른 또 모습이었어요. 핍박을 받자 자기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자 어떤 것을 버렸냐면은 자기의 믿음,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옛 체제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였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박해자들의 동족들에게 비웃음과 또 조롱으로 인해서 모든 제단도 제사장도 제사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막이 모형이었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가 실체를 잡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들의 특권을 과소평가했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 믿는 거, 메시아를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난 세상 사람들에게 찌꺼기 같이 거지처럼 예? 불쌍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신들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써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바울 사도는 고쳐주고 싶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낙심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가 없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2014년도에 이 킹제임스 버전을 알고 2014년도에 교단교회를 떠났어요. 예. 집사람도 직장을 포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위도 다 내려놓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내가 대구에 내려가서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겠다는 심정으로 내려갔을 때 쉽게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그 3년 만에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고 다시 장로교로 돌아가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선배들이 오라고 했었어요. 친구, 동료, 형, 예, 동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의 빛을 봤어요. 진리를 봤는데 어떻게 거짓된 곳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과 같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신앙의 사람들이 다 이런 길을 걸었는데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망 침례교회로 인도하셨고 또 복된 침례교회에서 또 나간 후에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또 있었어요. 또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 이끌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기독교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좀 잃어버렸습니까? 건강 좀 잃어버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아멘. 12월이 돼가면서 저희도 제 개인적으로도 주님께 고백한 믿음이 다시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었고 우리 형제들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점검해서 주님께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믿기도 하고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을 믿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생전 한 번도 못 만난, 한 번도 면식이 없는 기장을 믿고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가 기장이 서툴러 가지고 추락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비행기를 누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믿음에 바라는 것에 대한 것이 이게 무엇이냐면은 권리 증세예요. 우리가 믿었습니까? 권리 증세예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주신다는 증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달으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 시간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이 믿어졌어요. 그것이 믿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기적들을 우리가 무리로 거리셨던 것, 예, 그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대속을 하셨다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실까지,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란 것까지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단지.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부분이 있어야 하냐면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일을 시켰을 때속 터질 때가 있어요. 며칠까지 오라면 꼭 30분 후에 오고, 예, 오늘은 아파서 갑자기 못 간다 그러고, 별 핑계를 대서 이런 사람 다음에는 일꾼으로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절대 전화 연락 안 해요. 저도.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예.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예, 자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거짓말로 했다. 예. 이 말씀에 능력도 없는 분이 괜히 그냥 예,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그분을 순간순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겨울이 되니까 어떤 때는 끼니가 걱정돼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여자, 동감하시는 분들 있죠? 예.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매일 생활 현장에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은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 그 순간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잖아요. 예. 먹을 거, 건강, 노후, 부모님, 은퇴, 직장, 수도 없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까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 가운데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끼니를 걱정하고 있고, 자녀를 걱정하고 있고, 예.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일들을 내어 맡기는 일에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실패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배교의 시대, 이 배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구에 배를 이렇게 닻을 내려가지고 정박했는데, 예, 거센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치면은 그 닻도 어떤 때는 흔들려가지고 배가 항구에서 밀려 떠내려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밀을 까불어도 슉 흔들면요. 핍박을 주면요. 어려움을 주면 흔들려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우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혹시 여러분들, 또 우리 여기 처음 오신 형제자매님들도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위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까마귀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까마귀. 예, 날짐승이죠? 예. 실 뿌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아요? 창고도 없어요. 근데 삐들삐들해가지고 굶어 죽는 까마귀들이 별로 없어요. 윤기가 쫙, 파주에는 이 까마귀를 자주 보이거든요. 윤기가 그냥 쫙 세가지고, 예. 꽉꽉꽉 이렇게 돌아요. 힘이 넘쳐가지고, 이런 까마귀들 없더라고요. 예, 날개도 엄청나게 힘차게 막 돌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예. 누가 먹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봐라. 잡초 뽑지도 않아. 네, 수고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이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했다. 여러분들 믿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 세대, 또 앞으로는 이더 많은 배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무엇이냐면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많다 적다, 이 5세 정도면 교육되잖아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비교를 못해요. 무엇이 짧은가? 무엇이 긴가? 무엇이 더 우월한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이런 성도들에게, 갈팡질팡하는 성도들에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단어 뭐가 있습니까? 더, better, 더욱, more, 뛰어난, excellent. 이곳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13번이나 사용됐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집이 네 채입니까? 자동차가 두 대? 아니었어요. 더 뛰어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니, 그 전능하신 주님을 한나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예수님과 인간을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비교 대상입니까? 비교 대상이 아닙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행적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행적을 보여주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결케 되게 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주무시지 않아요. 존엄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요즘 세상 말로 갑분싸가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싹! 이게 말씀을 들으니. 근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네? 이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갑자기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성령으로 크게 반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1장만 읽어도, 1장부터 5장만 읽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1장, 1절부터 초반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또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본향을 향해 걸어갈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가 이를 운전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 가면은, 신호등이 있잖아요. 멈춰야 할때 멈추고, 가야 할때 가야 하는데, 오늘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위험이 있을 때, 신앙의 빨간 불을 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서 두 가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갓 태어나서 미성숙해서 갓난아이로 그냥 끝나느냐, 아니면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성장해서 영적인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바라보고 하늘 본향에 기쁨으로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반쪽만 구원받고 반쪽은 구원받지 못한다. 반반 치킨처럼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재미있게 그냥 말해서 그렇지 굉장히 좀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게 무엇입니까?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어떤 때는 이 공짜를 갖다가 쉽게 생각해요. 와, 공짜. 구원을 갖다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값싸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큰 구원,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 이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공짜처럼 생각해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3절까지. 어떠냐면은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환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항상 나오죠. 고린도에서도. 예.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해. 3장 17절에는 히브리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이거죠. 죄를 지어서 차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예요? 1세대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까? 20년, 30년, 또 몇 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주님을 화나게 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항상 주님의 길들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주님께 늘 근심을 주는 이 자녀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에 보니까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한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더 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깊이를 더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네,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애들도 커야잖아요. 네, 젖 먹일 때를 다 벗어야 하는데 자꾸 젖 달래요. 똥오줌을 못 가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주인이 있었는데, 집주인 딸이 장애우예요. 제 또래였는데, 항상 가면은 누워있고, 엄마 품에 안겨있고, 기저귀를 항상 차고 있어요. 지켜보는 부모님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쵸? 듣는 것이 둔함으로, 예. 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따분하게 들리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아주 흐릿하고 칙칙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젖먹이한테 갈비 뜯어 먹으라고 주는 부모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의 대화를 조목이를 대화하면은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목이가 쭈쭈 먹다가 엄마 오늘 아침에 내가 쭈쭈를 먹고 있었는데 속상했어. 이렇게 알았죠? 이 조목이 대화를 뭐 엄마 까까 맘마 그러면서 울잖아요. 필요할 때는 그렇죠? 이 천목이 대화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더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아주 짓밟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듣기를 거절함으로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또 분위기가 똑같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계신 생명 자체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쭉 가보면은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어떤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또 많이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면서 어떤 생각하면 이런 사람도 있었네. 나와는 이런 삶은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적으로.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았냐면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오르게 됐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전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살았냐면 자기 힘으로 살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에 11장 2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평판, 세상 사람들이 이 평판이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뛰어나다, 못 뛰어나다, 가졌다, 안 가졌다 평가를 하잖아요. 오늘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서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는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냥 죽었습니까? 자기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첫 번째 순교자 아니었습니까? 죽음으로, 이 아벨은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다라고 죽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성경 여기 히브리서 전체에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에녹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365년 살았는데, 그가 300년 이상을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에녹은 평안한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악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대는 죄가 지면을 뒤덮기 시작할 노아 이전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온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기 얼마 바로 전이었다는 것이에요. 에녹의 삶을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또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에서 이 에녹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아멘.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환경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때로는 불평하잖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 라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악한 사람들이 우글우글대는 이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1년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수많은 성도와 오신다. 재림의 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대언했다는 것이죠. 에녹은 365세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습니다. 휴거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옮기셨으므로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365세가 장수한 것이지만 여러 족장들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 1000살까지 살았었어요. 그 당시의 수명과는 3분의 1밖에 못 살다 간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또한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 방주를 예비함으로 인해서 누가 구원받았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모든 고향들을 있는 것을 다 저버리고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봤냐면 그냥 단지 앞으로 살 가나안 땅까지 본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까지 거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을 주어진 우리도 이런 믿음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냥 땅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성경이 두루마리밖에 없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어요. 새 예루살렘, 앞으로 주님 주실 그, 예, 혼향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본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장막을 펴고 장막 안에서 누추하게 살면서도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님, 저는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비록 자신의 독생자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주님께 바쳤어요. 그 바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번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다시 죽음에서 살릴 것이라는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란 것을 믿음으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거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석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아이가 특이한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장성해서 어떠냐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궁에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밥도 떠먹여주고, 물 가져오면 물도 가져오고, 예.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예. 더운 부채질도 싹 해주고, 명령하면 죽으라면 죽는 신임까지 다 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세는 파라오의, 예, 공주의 그 아들로서의 사는 삶을, 싫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어땠으면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 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어려운 시련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저 본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예, 완성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 어려운 순간들을 참아내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로부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의 모든 보화가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보화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조명보다도 더 적은 빛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완성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시적인 패배나 또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이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반대를 맞서면서 믿음을 굳게 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했었어요. 낙하산이 한 500m 이상에서 등에 배낭을, 40kg 되는 배낭을 갖다가 딱 올라가는데 지상에 쭉 올라갑니다. 6명이 타고 올라가요. 기구에. 붕어빵 같이 생겼어요. 근데 손에 딱 무엇을 쥐냐면 생명줄을 딱 쥐어줘요.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세 명씩, 그래서 이제 교관이 고리 걸어! 하면 생명줄을 딱. 죽고 싶은 사람은 이 고리 안 걸어도 돼요. 그냥 뛰어내리면 되죠. 근데 거기서 절대 이 생명줄을 놓치고 싶은 사람 없었어요, 저도. 도저히 죽는 것 같아가지고 이 생명줄을 딱 걸고 딱 문에서 헤어지고 뛰어내리는 순간 땅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낙하산이 3초 만에 탁 펴졌을 때 살았구나. 살았구나 했을 때,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예, 낙하산 줄을 여기다 좌우로 해가지고 올바로 착지점을 향해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줄입니다. 놓고 싶은 분 혹시 있으세요? 청소년들 혹시 놓고 싶은 분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아휴, 김영재, 당신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권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힘있고 능력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이 보다는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의 편에 소망의 닻을 내려서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